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38과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또 누가복음 8장 40에서 56절에 이렇게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치리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룰러라고 되어 있어요. 룰러 이건 뭐 말 그대로 어떤 모임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치리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 가셔서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가서 보시면 어떤 모임의 치리자냐 하면 회당의 치리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우리 옛날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회당장이 되겠죠. 회당장. 그래서 그 치리자가 여기 지금 자기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 9장까지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하나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에 뭔가 트집을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여기 나온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지하고 그래서 인지한 그대로 여기 보니까 경배했다 그랬어요. 경배.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성경 가셔서 이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가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안 그런데도 한두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그 단어로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서 이 사람이 우리 개역성경 이런 걸 지금 다 절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절하는 거하고 예배하거나 경배하는 거 지금 완전히 내용이 다른데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경배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고 옛날 개역성경에는 예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말이 다 같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 아니면 그 경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예배 아니면 경배가 중요한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옛날 성경으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신령한 것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을 내갖고 이렇게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그 뭐 정한수 떠다 받듯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영과 진리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그럼 몸만 와서 앉아있는 거다. 그러면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푸주간에 그 고기 걸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존재가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 영으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여기서 전파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예수님의 영이 속 안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좋은 징조예요. 그게 그걸 자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서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지금 한국말 하는 것은 제가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방언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이 아직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들로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시면서 그 읽으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사람의 그 본분이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본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수백 번 예배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잠깐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20장 1절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들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2절 5절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순서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한 자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되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구원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죠. 그 예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은 한 번 받고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그와 같은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예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오경의 책들을 가서 보셔도 먼저 이제 창세기,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죄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창세기, 이스라엘이 왜 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것, 탈출시키는 것, 그게 출애굽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내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모든 그런 규정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구원, 그 다음에 예배, 구원 다음에 예배로 이렇게 기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예배는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적인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사적인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뭔가 조금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그러는데 혼자서 예배드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남의 짐을 지고 그렇죠. 우는 자들과 같이 가서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라고 이게 말씀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그렇죠. 그럼 뭐가 형성이 돼야 되냐면 사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가 형성이 돼야만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적인 예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어떤 사람 찬양도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일상생활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한 시간을 정해서 공적인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해야만 그래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삼은 그런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배 드리는 게 이게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예배가 자꾸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는 그와 같은 사례가 이 세상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뭐 한 20번 그거 다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질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 20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질이 저하가 돼요. 목사님이 20번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읽고 오길래 20번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들어오는 그런 말씀의 질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무슨 졸업 축하 예배, 박사 학위 취득 예배, 그렇죠? 무슨 개업 예배 뭐 등등. 예, 이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다 사람이 영광 취하는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도 한번 올리고 했듯이 이게 장례식이라고 해야지, 결혼식이라고 해야지, 무슨 장례 예배, 무슨 발인 예배 뭐 이런 식의 그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건 우리가 식을 하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도 바꾸고 하는 행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 예배, 뭐 결혼도 예배로 해야 된다 그러고 예배하는데 그건 결혼식이지. 예, 결혼해 갖고 이 두 사람들께 이렇게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처음부터 좀 바꿔야 돼요.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과 행실에서 우리가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남용과 오용이 되는 일반 교회 그러한 그 모습이 있고, 또 우리 독립 침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남용과 오용이 되다 보니까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그 경향이 좀 있어요. 일주일에 이제 한 번뿐이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상당히 좀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또 그러한 사례가 이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독립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형태의 교회가 성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주일날 공적인 예배, 주일 끝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가능한 한 집과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사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생활을 해라. 더 중요한 것은 사적인 그런 예배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렇게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와 같은 예배를 사적인 예배든 아니면 공적인 예배든, 이게 사적인 예배라 그러니까 자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걸 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배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 드리는 것도 있고 이게 모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게 경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어떤 형식을 추구해서 뭐 8시 집에 매일같이 모여서 뭘 해야만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적인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모르면 말 그대로 예배를 잘못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영이 들어오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이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진리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이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컴바인이 돼야 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침 좀 시간이 있길래 이렇게 어떤 책을 좀 읽었어요. 그 책에 그 내용이 그거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되면 한 시간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가 그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 읽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딱 정해놓은 그 룰에 따라서 그 형태대로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아침에도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찬송을 고를 때 첫 번째 찬송은 꼭 무슨 찬송을 부르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첫 번째 꼭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찬송은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 있는 그런 찬송을 제가 부릅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갖추어야 될 그런 요소예요. 오자마자 복을 주십시오 이런 찬송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 예배의 기본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가능한 한 하나님께 많이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찬송가의 주일날은 이 찬송가의 앞부분에 있는 게 거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찬양을 드려야지 뭘 자꾸 주십시오 하는 이런 쪽은 그건 뒷부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뒤에 거는 나중에 은혜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20절에서 이제 22절에는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의 치리자에게로 가서 그 딸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제 한 여인이 나타난 거죠.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다. 이렇게 그분 뭐 가서 구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지금 옷단에 가서 몰래 이제 손을 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년 동안 알았다 그래요? 예, 12년 동안. 여러분이 신명기라든지 특히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레위기에는 정결한 사람하고 부정한 사람 이렇게 나눠놨어요.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가 자꾸 유출이 돼서 나오면은 계속 유출이 돼서 나오면 그게 부정한 거예요. 특히 여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가서 보면 피가 계속해서 유출이 돼서 나오는 이러한 병을 앓게 되면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직 지금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말 그대로 예배도 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된 거니까. 그게 자그만치 얼마나 된 거예요? 12년 동안.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답답했겠는가. 이게 피가 나오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지금 낙인이 찍혀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른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기사를 가서 보면 의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살림들을 다 갖다 바쳤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그런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여인의 그 답답한 그런 그 심정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신 분인가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믿음으로 나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믿음으로. 여기 이 여인이 이런 거 믿음 나올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믿음이에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이런 이야기를 나올 때에도 잘 구분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 구약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 뭘 인정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온 거지 믿음의 내용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나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치? 믿음의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그런 믿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 여인은 그런 거 알질 못해요. 다만 이분이 내 주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다 하는 구약시대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든 이런 여인의 믿음이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는 맞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구약시대의 그런 내용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의 그 내용은 다르다. 이런 것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23절에서 26절에 이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의 치리자의 이제 집에 들어간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죠. 여자아이가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의 그 장례 예식 그 풍습을 조금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처럼 뭐 3일장, 5일장 할 수가 없어요. 금방 썩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바로 곧바로 해서 그날 밤 치르고 그 다음 날이라도 가져다 갖다 놔야 됩니다. 어디다 대게 놓느냐 하면 이 산에 이 허리에다가 커다란 무덤을 팠어요. 동굴을 파갖고 동굴. 그 동굴을 파서 사람을 그 위에다 가져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가져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면 그 살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렇죠? 이런 식의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 돌무덤, 우리 예수님도 돌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이 얼마 없으니까 이 돌무덤은 많지 않고 땅은 얼마 없고 만들 장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또 들여놓고 거기다 들여놓고 들여놓아야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뼈만 다시 골라내고 또 죽은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돌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 이런 그 풍습을 이제 치르게 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영어로 가서 보면 민스트레일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노래하는 자들 그랬는데 민스트레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노래하고 떠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사람들 모아다가 많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은. 근데 일반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울고 떠들고 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페셔널 이렇게 노래해주고 우는 그러한 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대가 와서 돈을 주고 그리고선 그 부대를 고용을 해서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서 근데 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얘기는 이게 직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자기들은 물어주고 떠들어야만 지금 돈을 벌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더니 이 여자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니들은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그 수입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든 자들 보시고 죽지 않았고 잔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을 어때요? 비웃었더라. 비웃었다 그런 내용이 이게 프로페셔널 이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돈 벌 그러한 그 기회를 잃게 될까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다. 이렇게 그 장례 풍습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소녀에게 달리다굼, 그렇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소녀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은 누구가 이제 거기 들어갔냐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서 예수님의 왕국의 그 선포 사역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제자들 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0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가서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땐 꼭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가시고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히 누구를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굴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앉아가 거기서 밥을 먹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갖고 그래서 빵을 떼서 먹는 이런 식으로 그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 품에 누워갖고 가서 빵 먹고 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여자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이거 반복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지금 왕국을 세우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이와 같은 표적을 지금 행하시는 것이다. 이 외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이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대목에 나오게 되고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모든 곳에서 말씀만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제 살립니다.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여기 가서 보니까 혈루병 그 앓던 여인이 몇 년 동안 앓았다 그래요? 12년. 그렇죠? 그 소녀가 12살이라고 하는 내용은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소녀가 12살이라는 거예요. 12살 자꾸 지금 12이 나와요. 10장에 가서 보면 12사도를 부르게 되고 12지파 12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유대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재미있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회를 할 때 신명기 30장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이 아니고 잠깐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32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32장 8절 신명기 32장 8절에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8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그렇죠? 지금 여기 8절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바벨탑 사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온 땅으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아담들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뭐 아시아로도 가고 이렇게 다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지할 것 같은 땅을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는데 그 나눠주실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 우린 지금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의 경계를 정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번역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 그러니까 한 300만 개로 나눴나? 자손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원래 영어로 가서 보면 Children of Israel 이렇게 돼 있어요. Children of Israel 이 얘기는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아이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몇 지파로 돼 있어요. 열두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며 경계를 정하실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두 등분으로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열둘. 그래서 여러분이 12궁도 10이라는 게 우리가 달도 지금 12달 아니에요. 시간도 12달, 시간도 12시간, 또 넘어가면 12시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시스템이 지금 12로 돼 있거든. 12. 그 12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파의 수에 따라 이렇게 정하셨던 이런 재미있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번역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고 하다 보니까 어우 이스라엘 자손이 뭐 200만, 300만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국말의 그 뭐라 그럴까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번에 우리가 교정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스라엘의 아이들 해야 아 이게 야곱.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백성이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몫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방 사람들 나누시는 거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그 열둘로 나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열둘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이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27절에서 이제 31절 가서 보시면 눈먼 사람들이 이제 고쳐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여기 영어로 가서 보면 다윗의 자손. 아 이게 무슨 자손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영어로는 The son of David 그렇게 돼 있어요. Son of David. 그러니까 더 직역을 하자면 다윗의 아들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영사전, 영한사전 가서 son을 찾아보시면 아들도 있고 자손도 있고 손자도 영어로 표현하면 다 son이에요. son.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 눈먼 두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주여. 그렇죠? 주여. 예. 여기 나오는 주여, 로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큰 로드, L-O-R-D,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이 섬기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기사를 가서 살펴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마귀와 이제 상관이 있다. 이 눈먼 일이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32절, 33절, 34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라매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 그 27절에서 이제 32절은 눈먼 사람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여기 한번 가셔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눈먼 그 사람 이야기들은 사실 아마 그 바디메오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다음에 곧 말씀을 드리고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의 핵심은 다윗의 자손.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네, 왜 그래요? 네, 지금 왕국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왕국. 그래서 사무엘기 하에 가셔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다윗이 모든 나라들을 이제 평정을 하고 그러고선 가만히 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보니까 이게 뭐 성막에 지금 이렇게 해갖고 저 텐트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나단 대언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건 지금 텐트 속에 있으니 이걸 이렇게 둘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그래서 내 씨로부터 영원히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데 다윗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어떤 분이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지 다윗이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거에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을 바로 그분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눈먼 두 사람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당신이 바로 사무엘기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씨로 오시고 다윗의 허리에서 와야 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대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는 그냥 다윗의 계보를 따라 육신적으로 이렇게 오는 육신의 사람이다. 요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그걸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맞다. 근데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이 44절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처음에 나오는 주는 진하게 돼 있죠. 영어로 가서 보면 로드가 L-O-R-D 대문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구예요? 다윗의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로드는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이 그분을 단순히 내 뒤에 따라오는 무슨 저 밑에 있는 내 손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내 씨로 오긴 오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이제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면은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기면 저 상대방의 왕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왕좌가 있으면은 왕좌 밑에 발받침을 이 밑에 발받침 있잖아요. 그 왕을 깔아 앉혀 갖고 거기다 발받침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게 발받침이에요. 발받침. 뭐 발받침 별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을 깔고 앉았으니까 저 다른 나라는 몽땅 다 우리나라 속국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왕이나 통치자를 잡아다가는 왕 밑에 있는 발받침을 치우고 거기다 이렇게 꿇어 앉혀갖고 이게 눕혀놓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씨로 오는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에게 내 주인이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단순한 그러한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맞죠? 예, 네,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이왕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22장 여기 가서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앞에 나와 있는 주는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맞죠? 여호와. 여러분이 히브리어 성경에 가서 보면 여호와로 돼 있어요. 이 말씀이 YHWH에서 신성한 사자음 문자로 이제 돼 있습니다. 내 주께서 할 때 그 주는 아도나이로 돼 있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어떻게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 말을 지금 여기 그게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잖아요. 이쪽에서. 맞죠? 그때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니면 둘 다 이거를 영어로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로드 로드로 해요. 가서 보세요. 주 주로 번역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번역의 샘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라고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은 그리스어로 옮길 때 반드시 아도나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기 아도나이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이렇게 이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44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이렇게 된 걸 여호와를 발음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 개혁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헛되이 취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드, 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리스말로 옮기고 그 그리스말로 옮긴 게 지금 영어로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성경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YHWH, 그 로드, LORD를 전 세계 모든 성경이 다 로드로 번역하기 위해서 주로 여호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번역의 샘플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여호와는 뭐로 번역하라고요? 주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예,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여기 킹제임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경이 다 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주로. 그거를 우리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편 110편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와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두 개가 안 맞는 일이 생기죠. 맞아요? 두 개가 안 맞아요. 구약성경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 다음 여기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뭘로 두 개가 다 돼야 되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 이렇게 번역이 돼야만 성경이 딱 들어맞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개역성경하고 개역개정이라든지 여기하고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성경만 이걸 여호와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굉장히 많이 남발됩니다. 우리 한국에선 미국 교인들은 여호와란 단어를 1년에 그 좀 뭐 한 10번 정도나 쓸까? 여호와를 거의 안 써요. 다 로드예요. 그 로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니까 다 로드로 하는 거예요. 다 로드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그러한 그 불상사가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아, 물론 로드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렇지만 그걸 가능 하나 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32절에서 이제 3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이제 말 못하는 자를 이제 고치는 그런 케이스인데, 예, 여기 그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한국 땅에서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왕국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이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그런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통치자의 이름이 10장에 넘어가면 바알세부비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들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8장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총정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무슨 복음을 선포했어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여기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8장, 9장, 그 이후에 10장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이걸 자꾸 교회에다가 이런 걸 대입을 해갖고 내가 마귀 쫓고 뭐 병낫게 하고 뭐 죽은 자 살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는데 왕국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국이 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언제 또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돌아가 있을 때 나중에 전파가 될 그런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 다시 전파가 돼야 그래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왕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강림하셔서 우리 교회를 다 휴거시켜서 데리고 올라가면은 이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왕국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왕국이 다가온다. 그래서 왕을 맞이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헛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크리스천 신문 이런 데 가서 보면 천국 복음을 제가 전합니다 해갖고 병 고치고 뭐 마귀 쫓는다고 쫙 써놓거든요. 이게 성경이 천국으로 봐요. 이거 천국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기에 그들의 회당들에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러니까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데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치고 마귀 쫓고 죽은 자 살리고 이걸 이렇게 대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 복음에 대한 그 이해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 적용이 된 걸 나한테 가져다가 이걸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상황 속에 내 자신을 집어넣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걸 보셔야지 십자가 사건 이후의 걸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